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평님과 함께 박평님이 직접 편집에 참여한
저 참여는 안 했어요.
근데 후기에
박혜진한테 감사하다고 적혀있던데?
네, 그 기획에 참여했다고 했나? 출간 내고 의견 주고 편집자는 아니었어요.
편집자는 아니었어요.
편집자는 그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는
세영 편집자님? 네.
그럼 박혜진 평론가께서 기획한
느슨하게 참여한
느슨하게 관여한
관여한
아니면 네. 후배 편집자를 쪼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아니, 근데 괴롭히면서 만든 책?
고관여한
박지영 소설집 이달의 이웃비라는 책을 읽어볼 겁니다. 그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단편집을 잘 안 읽는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작가 단편집만 읽게 되죠.
박평하고 방송을 오래 같이 하면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읽게 되는데
맡겨진 소녀 읽고 재밌어 하시는 거 보고 조금 용기가 생겨서 제가 소설집을 한 번
맡겨진 소녀를 보고 재밌어 한 사람은 YG죠.
제가요?
JYP
제가요?
YG는 뭐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재밌어했나요?
아니에요.
YG도 그렇게 재밌어한 것 같지 않은데.
나만 재밌었나?
아니 사람들이 막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막 내용도 저렇게 틀리고 제목도 틀리고.
그거는 저 이처럼 사소한 것들 틀린 거는.
네.
이토록인가? 이처럼?
이토록?
이처럼인 것 같은데.
거 봐요. 나만 헷갈리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 나는 안 읽었으니까 그 책은.
다 헷갈린다고요.
YG는 읽어놓고도 제목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응?
아 이처럼이네요.
이처럼이지
그래. 이처럼. 네. 이처럼. 우리 헷갈리면 처음처럼을 떠올리세요.
이런 연상 팁이 필요해.
이달의 이웃비를 쓰신 작가님 박지영 작가님은 고독사 워크숍으로 책걸상 청취자들을 한번 만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고독사 워크숍을 좋게 읽으셨던 분들은 이달의 이웃비를 우리가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읽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독지가 카페에 햇살고요님 이달의 이웃비 나오자마자 읽고서 읽었다고 뭐 흔적 남겨놓으신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그 박지영 작가는 데뷔도 약간 늦게 한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하신
맞아요.
편이고
그리고 데뷔가 늦었다기보다
공백이 좀 길었지 공백이 않았어요?
길었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단편소설로 등단을 했는데 9년 동안
등단할 때도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든데요. 네네.
그러고 2013년도에 그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 받으면서 장편 소설을 냈는데 그 이후로 거의 9년 가까이 책을 안 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온 게 고독사 워크숍이었던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짧은 장편 소설이고
거의 그냥 장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 길었죠. 정장편이라고 보기에 조금
그렇죠,
길었어요.
그렇죠. 네. 정장편이라고 하긴 좀 기네요. 네.
이달의
이웃비는 단편집으로는 처음.
그리고 이달의 이웃비가 그래서 이제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4편은 그 2010년 등단했을 때 무렵에 썼던 4편이고 나머지 4편은 그 10년 정도의 터울 지난 다음에 쓴. 근데 저는 사람을 안 바뀌는구나.
맞아요.
자, 이달의 이웃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댓글 먼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프로노이아113님,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를 미루고 미루다가, 아니 아끼고 아끼다가 드디어 둘 다 읽고 수다 떠는 느낌으로 방송 들었습니다. 너무 곱하기 100.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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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를 10번 제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런 책이고요. 완소 작가 등극이십니다. 어떻게 700매 분량으로 이토록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지 두 단편집과 비블리온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첫째, 왜 이런 분을 대학에서는 전임 강사로 모시지 않는가?
전임 교수.
전임 교수로.
네.
두 번째, 대학 강사 시급은 왜 이리도 낮은 상태인가? 대학은 돈 더럽게 많이 벌면서.
네. 이 댓글을 우리 문지혁 작가님께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곱하기 100 좋아하십니다.
보셨을까, 진짜?
보시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캡처해가지고 톡으로라도 보내드릴까요?
아, 그러게요.
네, 톡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혹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완소 작가.
완소 작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아쉬운 점은 이분이 대학의 전임 교수 로 이제 나가서 일하지 말고 그냥 책만 써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책을 좀 많이 사주면 좋겠다.
네. 피에르 르메트르 대단한 세상 80만 부 팔렸다는 이야기 우리가 2주 전인가 했었잖아요.
네.
피에르 르메트르는 그때 방송 끝나자마자 박평이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데 80만 부가 팔리면 피에르 르메트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소설에만 전념해요. 다음 소설은 더 좋아져.
점점 더 좋아져.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취재도 더 많이
취재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아니, 필요하면은 스티븐 킹도 그렇고 르메트르도 아마
맞아.
전업 팩트체커 같은 사람도 옆에 두고
있겠죠.
전업 조사원도 옆에 두고.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소설을 구상하고 글 쓰는 데만 몰두하고 나 뭐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전속 조사원이 다 알아다 줘.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그리고 막 뭘 썼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막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전속 팩트체커가 또 팩트체크 해줘.
저 너무 부러운 게 YG나 JYP나 뭐 이렇게 책 한 권 쓰려 그러면 진짜 어떤 날은 한 줄짜리 이거 팩트체크 하느라고 막 한 시간 쓸 때도 있잖아. 우리.
맞아요.
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거 하나 막 온갖 무슨 막 독일어 막
저
통역기 돌려가지고 막 확인하고
저도 돈 많으면 응? 책 잘 팔리면 YG 같은 똘똘한 친구 하나 옆에 앉혀놓고 쓰다가 야 이거 확인 줘요 봐 이거 야 이거 몇 년도에 이거 있었어 없었어 이거 야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대기만성하시겠죠.
네.
까망토끼 2님의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까망토끼 2님 현재 딱 절반적 정도 읽고 다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길어서 좀 쉬었다 읽으려고요.
아, 요거는 이혁진 작가의 광인 편 들으시고 네. 남긴 댓글 같습니다.
이혁진 작가님이 자세한 사람 이시라는 박형님의 말씀이 왜 이리 이해가 잘 되는 걸까요? 아직 절반 부분까지는 이렇다 할 광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후반부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다 읽고 다시 감상 올릴게요.
아, 근데 아직 이거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요?
네. 네.
책걸상에서 방송에서 잘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오.
그 뒤에 나타나고요. 까망토끼님 아직 다 안 읽었나 봐요.
아, 감상, 다 읽으셨어요.
감상 안 올라왔는데.
까망토끼2님 다른 거 올리시면서 아 이거 광인 읽느라고 좀 늦게 읽었다.
아니 어쨌든 다 읽고 다시 감상 올릴게요라고 했으면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아, 다른 책 읽느라 바쁘대잖아요.
뒤에 나타났죠? 네, 뒤에 가면 나타납니다. 행운의 카자르님. 책 두께 보고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역시 광인 이야기예요.
길면 지루하지 않을까? 아우 그런 게 뭐예요. 재밌잖아.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단번에 읽었을 것 같습니다. 일 나가기 싫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광인도 사랑의 이해도 모두 사랑 이야기인데 피 맛이 나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 거의 한 12월부터 책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건데 5세 찍었어요. 지난주에.
우와.
빠르죠.
놀라운데. 아니 이거는 사랑의 이해처럼 뭐 드라마가 나온
없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광희는
뭐 무슨 광고라거나 뭐 특별히 마케팅 비용 많이 쓴 것도 아니잖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좀 썼나 보다.
아, 좀 썼나 봐.
아니야. 안 썼어.
아니,
너무 안 돼. 너무 또
보이니까.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는데도 막 안 썼다고 하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썼을 리는 없어요.
네,
우리가
맞아요.
못 봤거든.
근데 저는
정말 순수히 독자들.
저는 순수하게 책걸상 때문인 걸로 합의
순수하게
보죠.
순수하게.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데 행운의 카자르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한 1년쯤 전부터 책걸상 게시판에 출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책걸상에서 소개하는 거의 모든 책들을 좀 낯설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책걸상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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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읽으시면서 막 후기들을 남기시는데 이제 광인까지 저는 정말 책걸상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진정한 독서
독서 팬덤이다.
네,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광인과 관련해서 저 드라마 나올 것 같거든요. 혹시 판권 계약 했어요?
지금 막 논의 중이에요.
논의 중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너무
연락이 많이 와.
그렇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드라마 하기 너무 좋고
제작비 많이 듭니다. 이거
진짜요?
아 근데 또 생각보다도 막 생략할 거 생략하고 그러면은
생략하면 웰메이드 드라마가 안 되지.
생략할 거 생략하고 그러면은 좀
일단
이렇게.
위스키 양조장을 근사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근사한 양조장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 그런 거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야매로 다 할 수 있어요.
뒤에 가면 근사한 것도 지어야 되잖아 또.
아니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만드는 그치. 분들의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요.
CG로
CG 처리합니까?
CG 처리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배우만 이렇게 딱 그 매력 있는 배우들로 이렇게 딱 세팅하면은 광인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좋은 얘기했습니다. 배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때 이거 드라마 영화 만들면 누가 좋을까 배우로 이런 거 우리끼리 막 얘기했었잖아요. 마음의 힘님이 캐스팅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YG처럼 저도 준원과 혜원 사이를 의심했었습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고급스러운 플러팅이라고 느꼈거든요. 망상에 찌든 뇌인가?
아니,
그러시면서
왜 혼자 내만 망상에 찌들지 내내까지 망상에 찌들 게 아니고요.
그러시면서 하진 역할에는 옥자연이나 김신록 배우.
저 진짜 저 옥자연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딱 검색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어울려.
어울려요?
네.
김신록 배우보다 어울립니까?
저는 김신록 배우보다도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혜원 역할에는 정문성 혹은 이준혁 씨. 정문성 씨는 누구죠? 아, 또 다 검색해봐야.
근데 검색해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준원 역할에는 김재욱 혹은 이수혁. 네, 각각 두 분씩을 지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캐스팅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네.
이거 힘들어서 그런지 딱 찾자마자
그렇죠.
소리가 나.
전해 주시죠. 우리 지금 이혁진 작가님도 캐스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요. 옥자연이라는 배우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죠.
네, 이런 느낌 맞습니다. 네.
그 이혁진 작가님도 지금 엄청 기대하고 계시겠죠? 살짝?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그 책걸상 덕분에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막 북클럽에서 같이 읽고 그리고 컨셉을 만들어서 또 같이 읽고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왜 아무것도 없나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러고 피식 웃는 거는 마음에 없는 말이라는
마음에 없는 말이라는
빈말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겠다 했다 뭐 이런 거지.
아닙니다.
그 오늘 소개하는 이달의 이웃비 요것도 좀 방송 이후에 잘 팔리면 좋겠다.
정말. 네.
그 저는 솔직히 반은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 반쯤은 이건 왜 이렇게까지 이건 뭐지? 이런 약간 느낌이었는데 그게 근래에 쓴 것과 10년 전에 쓴 것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섞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거는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거는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라도 매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친절하지 않다. 네. 딱 그냥 그 표현대로 그냥 쓸게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도 친절하지 않아서.
네,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아 근데 그게 초기에 쓴 소설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초기에 쓴 소설일수록 그런 경향이 좀 더 짙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역시 아까 도입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은 게 이제 요즘에도 사실은 친절한 소설을 쓰실 생각은 별로 없구나. 특히 단편에서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 독자 입장에서는 몰입해서 읽고 읽어야 하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방송하려고 열심히 읽어서 이제 그 허들을 넘어갔지만 그냥 보통의 요즘 많이들 읽히는 단편이나 경장편 같은 것에 익숙한 한국 문학 독자들에게는 좀 쉽게 다가가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지영 작가님께서 좀 어깨에 좀 힘을 더 빼셨으면 훨씬 더 팬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박지영 작가 소설 어떤 소설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작품은 만약에 제가 뭐 근 한 뭐 10년 동안 읽었던 단편 소설들 중에서 몇 개를 꼽아 그러면은 좀 꼽을 것 같을 정도로.
예를 들면 어떤 거?
쿠쿠.
쿠쿠 나의 반려밥솥에게 그건 너무 좋은 소설이었죠.
이달의 이웃비도 좋고요. 네. 특히 앞에 있는 세 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항상 박지영 작가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 고독사 워크숍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촘촘하게 그 이야기를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네. 일부러 그러는
그래서
거죠.
그게 저는 항상 뭔가 그걸 더 채워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편집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게 그런 독해법으로 읽는 소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를테면 왜 어떤 세대의 어떤 사람들은 밈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장면.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주는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고 그 밈화된 어떤 그 것들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 박지영 작가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거기에 더 맞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개념들도 보면은 그 굉장히 뭐랄까 약간 트위터 감성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보편화하고 일반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약간 전개 방식도 그런 걸 좀 따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어슴푸레하게 하면서 박지영 소설 좀 다시 읽어보자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도 쿠쿠 나의 반려밥솥에게 경주는 왜냐하면 이달의 이웃비 누군가는 춤을 추고 있다는 좀 재미있고 수월하고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네 편이 다 최근에 쓰인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청소기로 지구를 구하는 법은 과학 전문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좀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이런
그거는 이제
교정해 주고 싶은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네, 이게 맞아요. 있었지만 어쨌든 작품. 그 등단작도 가장 처음 이제 쓴 소설이실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머지 세 편, 그러니까 10년 전에 쓰신 내 글에서 냄새나 팀파니를 치세요, 허수의 탄생은 약간 어깨 힘을 좀 뺐으면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설정이 앞서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작품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저는 두 번 읽은 소설도 있어요.
뭐 이해를 못 해갖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넘어간 거지.
그게 뭐예요?
두 번 읽은 소설. 팀파니를 치세요도 저는 그랬던 것 같고 팀파니를 치세요 그랬어요. 팀파니를 치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스토리텔링인지를 내 이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또 이제 단편 읽는 맛이기도 한데 이게 잘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소설 열심히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독자들이랑 거리가 좀 먼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쿠쿠나 경주나 이웃비 쪽으로 확 이제 넘어오면서 약간 이야기들도 많이 더해지고.
맞아요.
네. 변화가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는 비슷한데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 가는 방식 길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랍게도 그 캐릭터들도 다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박지원 작가는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내 소설은 고독사 워크숍의 변주다.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설집 읽고 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야, 정말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연작 소설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심지어 연작 소설 같은 느낌이 있는 네. 게 뭐냐면 경주는 왜냐하면에서 이제 치매에 걸리고 다친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 치매 환자 돌보는 유튜브들을 보는데 그 유튜브가 쿠쿠나의 반려밥솥에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서로서로 좀 연결되는 대목들을 일부러 설정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저는 이달의 이웃비라는 제목의 작품, 뭐 표제작이라고 하는 작품, 분량도 제일 깁니다.
네.
이게 압도적으로 제일 좋았고요.
아,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쿠쿠. 요거 두 개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뭐 경주 또 뭐 몇 개는 뭐 그냥 중간 정도 네. 몇 개는 도저히 모르겠다. 작가 이 작가는 왜 이런 글을 쓰는 거지? 뭘 느껴야 하는 거지? 나는 독자로서 그래서 아 부조리 극인가? 뭐 이런 느낌
부조리 극이죠.
부조리 극.
박지영 소설은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부조리 극 어떤
그
세계...
부조리함의 정도가 그래도 고독사 워크숍 정도만 네. 돼도 어떻게 따라가겠는데
그 스펙트럼이 있지.
네. 이건 못 따라가겠는 작품들이 이제 또 두세 개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부러 편집자가 뒤로 좀 배치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내 글에서 냄새나부터 확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떤 독자분들은 그래서 허수의 탄생 잘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큰 세계관 안에서 또 독해를 하면 충분히 또 되게 이야기의 스타일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고 근데 그 스타일이 약간 등단 초에 쓴 소설들은 그 스타일 자체가 좀 앞에 있는 것 같았고 근데 그 뒤로 오면서 그 공백기를 지나서 이제 발표한 소설들은 훨씬 더 좀 서사가 많이 보강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는 것
그
같아요.
그 등장인물들이나 설정은 다들 기가 막혀요.
아이디어가 너무 네. 좋죠.
아이디어 좋고요.
그
표현력도 되게 좋지 않아요?
네, 표현 아니 그러니까 문장이나 표현력은 기본 좋고 문장이나 저는 박지영 작가님 소설을 많이 읽진 않아요. 뭐 많이 읽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뭐,
장편 하나
맞아요.
나의 이웃 이달의 이웃비 읽었으면은 뭐 박지영 작가님 내신 책 중에서 두 권은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세 편 단편 세 편이 수록된 책이 한 권 나왔고
얇은 예, 책이죠.
예. 여기 안 나온 걸로?
네. 그게 약간 연작 같아요.
작품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지금
보네요.
엄청 활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사 워크숍 이후로
세 편만 모아가지고
소설집으로
얇은 책으로 또 나온다고요?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박지영 검색해 보면 그게 이제 맨 앞에 있고 이달의 이웃비만 하더라도
이것도 얼마 안 된 책인데
아니요 작년 9월에 나온 책이니까
그러니까. 그 책은 테레사의 오리무중이라는 소설집이고 자음과 모음에서 올해 1월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막 쓰시는 거죠.
아, 그 세계관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 표현을 박지영 작가도 약간 어두운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왜 그 질문하냐면 우리 박평이 어디 일간지에 뭐 박혜진의 무슨 문학 살롱인가 뭐 뭐지?
대도서관이에요. 아,
박혜진의 대도서관.
박혜진은 문학 살롱에 어울리지 대도서관은 어울리지 않아.
도서관도 잘 안 다니는데.
아 박혜진은 문학 살롱이지.
아, 네.
그럼 뭐 연재하잖아요. 어느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
세계일보에 2주에 하나?
2주에 한 번.
네. 그 옛날에는 그런 연재를 해도 종이신문만 있던 시절에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걸 썼어라고 보여줄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SNS 같은데 올리면 되니까.
맞아요.
꽤 자주 보거든요, 저도. 근데 뭐 어두운 소설을 왜 읽는가, 뭐 그런 글을 최근에
썼죠.
썼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읽으면서 약간 공감했는데.
근데
그 어두운 소설에 저는 이제 처음 떠올린 거는 권여선 작가가 떠올랐어요. 우리 방송은 소개를 안 했지만 그 정도면 어두운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네. 박지영 작가의 이달의 이웃비도 어두운 소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박지영 소설은 어둡다 밝다라는 구분보다는 인물들이 좀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선하, 굳이 착하진 않아요. 굳이 착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굳이 악하다고는 볼 수 없는.
착한 사람들로만은 소설이 안 되죠, 보통.
네. 근데 선함에 대한 어떤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어떤 피부를 하나 딱 벗겨내고 나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의 진짜 그 마음, 심리 이런 걸 드러내는 거라서 약간 어둡다라는 말보다는 좀 다른 표현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등장인물이 선하냐 악하냐 하고 소설이 어두우냐 아니냐 하고는 또 약간 별건이잖아요.
별건이죠. 근데 저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져서 선한 사람이 망가지면 이건 어두운 소설이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혼자 있는 걸 어두운 거라고 하면 어두운 걸 수도 있겠죠. 좀 외롭고 고립돼 있고 극 내향인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설 인물의 성격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할 만한 어떤 분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그 자기 안에 좀 갇혀 있고 근데도 연결은 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게 그걸 어둡다고 하면 어두운 거고 밝다고 하면 밝은 거.
제가 공감 못 하잖아요.
YG가 아까부터 자꾸 막 팔을 휘저으면서
팔만 휘저는 게 아니라 눈도 약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모양인데 하세요.
네. 아니 그냥 밝은 소설이죠. 밝은 소설.
맞아요. 네.
아, 이 책은 밝은 소설이다.
아니 전체적으로 그 박지영 작가님의 소설은 박지영 작가님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밝은 소설이고
그것도 따뜻한 소설이기도
따뜻한 소설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정말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극 소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그 성향 때문에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읽고 나면은 그게 별로 나쁜 짓이 아닌 것처럼
맞아요.
보이게 되고 설사 그 나쁜 짓의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세계가 부조리하기 때문 아니야? 그런 것들을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달의 이웃비나 아니면 박정 작가님 그 전에 고독사 워크숍 둘 다 그냥 밝고 따뜻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고독사 워크숍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이고 염세가 있지만 약간 염세와 냉소가 있지만 그건 약간 도구적인 거고 과정인 거고 그걸로 이야기하려는 거는 어쨌든 다정한 이웃이 되고 싶다. 내가 될 수 있는 게 이웃이지라는 그 한 문장인 거잖아요. 이웃이 되고 싶다.
고독사 워크숍에도 그 이웃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까?
네, 실존적으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그 설정이라든지 이 표현 그리고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스럽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 박지영 작가한테는 이웃이라는 컨셉이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이 책의 제목은 누가 정했습니까?
제목은 단편 소설 제목이니까 박지영 작가님.
아니 그 여러 작품 중에 이달의 이웃비라는 거를 책 제목으로 쓰기로는 누가 정했느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작가랑 편집자랑 상의했을 텐데 했고, 뭐 이달의 이웃비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좋고요. 네.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성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이달의 이웃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 분한테도 내가 좀 더 여쭤보겠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내가 나쁜 이웃들 때문에 거지 같은 이웃들하고 같이 사느라고 매달 내가 지불하고 있는 뭐 고생 혹은 돈 하여튼 스트레스 아휴, 내가 좀 옆에 있는 저 나쁜 이웃들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두 분은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박평도 안 그랬어요?
저는 둘 다 있었어요.
둘 다 떠올랐어요?
네.
YG는 좋은 쪽으로 떠올 이 작품의 응? 컨셉대로 이해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 걸로 아는데
저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주는 그런 형태의 이웃비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믿을 순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YG는 되게 선한 품성을 가진
이게 기본 이렇게 책을 읽고 감상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인간 뱀데미가 나오는 거죠.
박평은 평론가로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동시에 떠올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약간
YG, JYP만 완전 쓰레기 되는.
뭐, 그러니까 약간 그 이웃비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웃비는 아니지만 뭐 특친비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좀 쓰였죠. 그래서 그 이제 사용되는 특친 트위터 친구 특친비 네 그게 이제 약간 이 이웃비랑 비슷한 개념일 수 있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네. 알고 느꼈는데 읽어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포함되어서 나도 저 이웃들에게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저 공동체에 편입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란 뜻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약간 놀라움 내지는 예상을 벗어난 거라서 한편으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드문 건가? 내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건가?
드물다기보다 그러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이웃 중에 뭐 특별히 이상한 사람 있는 거 아닌데도 난 그걸 떠올렸거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박지영 작가님이 작품에서 원래 의도했던 이웃비로 생각을 한 건 아니죠. 저는 뭔가 내가 이웃들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지불하는 굉장히 그 시장적인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한 거지.
그래도 최소한 나보단 가깝게 접근한 거죠.
일종의
거잖아.
사례.
일종의 사례였던
먼저 하는
거지.
게 아니고.
그래서 반성하면서 박평은 그 두 가지를 진짜로 다 떠올렸어요?
그 여러 가지들이 그냥 이렇게 좀 뒤섞인 채. 네.
근데 제가 그 박평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그 박지영 작가님의 그 이달의 이웃비나 고독사 옷구십을 읽고서 아 이거 좀 약간 어두운 소설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세상의 어둠을 못 보신 분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진짜 세상의 나쁜 놈들 어두운 걸 못 봐서.
그리고 덜 외롭거나 덜 고독하거나 나는 외롭지 않아.
그, 내가 이제 그런 사람들 그냥 다 모아가지고 진짜 세상의 어둠을 한번 내가 보여주고
자,
싶다 진짜.
내가 이 어두운 소설이라고 이거를 이 정도도 어두운 소설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는 맥락을 좀 이해를 하세요. 네. 이게 진짜로 이 소설이 어둡고 칙칙하다 세계관이 이렇게 다크하냐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극히
그게 일부 아니라
아니라잖아. 내가 그 꺼낸
거 다 모아가지고 진짜.
박혜진의 그 문학 살롱 말고 박혜진의 대도서관에 좋은 글이 네. 많다. 네. 거기 어두운 소설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글이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라고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려고 내가 말을 꺼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이웃비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성이 이러니까.
자 다음 아니, 시간에는
다정한 소설 들고 왔는데 왜 분위기가
여덟 편의 소설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가 구체적인 설정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었는지 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